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10절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아멘. 예, 우리가 지난주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무엘상 19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몇 번 더 사무엘상 19장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8절과 10절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어지는 배경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아무 잘못도 없는 다윗을 미워하여 분노하며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죠?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 노래하며 다윗을 높였기 때문에, 다윗이 높아지는 것으로 인해 자기가 낮아지는 것을 참지 못하는 교만한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여 죽여서라도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형제가 높아지는 것에 기쁨을 두지 않고 자기가 낮아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여 형제를 미워하여 죽이는 죄예요. 세상에서는 말이 되죠. 교회에서는 아닙니다. 지금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죠? 당시 하나님의 교회인 이스라엘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높아지는 것을 기뻐하고 다 내어주기까지 섬깁니다. 사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울의 죄악에는 그 뿌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되어야 했고 자기 왕국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자기 왕국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래서 자기 안에서 참 왕 대신 하나님을 이미 죽인 자였고요. 하나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대적한 자였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뿌리 깊은 죄악이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 다윗을 죽이고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대적하는 죄악으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면 사단과 사단에게 속한 우리 죄인들의 모습을 대표해서 보여주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 안에도 같은 죄성이 있어요. 어떤 죄성이죠? 남을 미워하고 분노하며 죽여서라도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 하는 교만한 죄죠. 사단의 모습 우리 안에도 있어요. 뭘 못 참느냐? 자기가 낮아지는 걸 참지 못해요. 왜? 자기가 왕이 되어 있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낮아져 섬기는 삶보다 높아져 섬김을 받으려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낮아져 섬기려는 모습은 있지만 그것도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죠. 그런데 그 뿌리에는 다 무엇이 있느냐?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자기 왕국을 세우고 지키려고 하나님을 자기 안에서 죽인 죄, 하나님을 자기 안에서 없애버린 죄, 하나님 왕국이 세워져서 하나님이 왕노릇 하시는 것을 대적하는 죄가 모든 죄인들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하나님까지도 자기를 섬길 우상처럼 만들어버리거나. 그러한 우리의 죄악들이, 그러한 사울의 죄악도 다 언제 완전하게 드러내 하나님이 보여주셨나요? 하나님의 참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의 죄가 완전히 드러나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사단에 미혹된 온 세상 죄인들, 거기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온 세상 죄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 다윗이 가르쳤던 참왕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 자기들 스스로가 왕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 자기 왕국 다스리고 지키며 자기들 스스로 최고로 높이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서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들 다스리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여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까지 죽입니다. 자기들 삶에 하나님 왕국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대적했던 거죠. 만일 그 예수님이 자기들을 섬겨줄, 세상 정욕을 채워줄,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줄 하나님이면 섬겨주겠지만, 자기들이 왕노릇하는 것을 하게 해주는 하나님이면 섬겨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버리고 죽이거나 아니면 우상으로 만들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도 이 세상 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죄악이고 우리의 죄성도 결국은 이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무엘서는 선지서입니다. 선지서의 특징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죄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구원받고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하지만 이러한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도 스스로 왕이 되어 우리 생각 왕국 지키고 내 왕국 세우려고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의 왕국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말씀대로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대적할 때가 많다는 거죠. 내 소견이 항상 먼저예요. 말씀이 뭐라고 하든 내 뜻에 안 맞으면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자꾸 자기 소견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든지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든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겸손히 낮춰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자꾸 돌이켜 예수님을 우리의 왕과 주님으로 인정하게 하시고 예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끊임없는 싸움. 그래서 예전에 우리를 보면 온통 내 이름과 내 나라와 내 뜻을 위해서만 살아갔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주기도문의 고백처럼 비록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려는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 놀랍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자라가는 거예요. 내가 왕되었던 삶과 내 나라를 지키던 삶에서 무너져가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왕 되시고 예수님 나라가 세워져가는 삶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이 싸움이 우리의 평생의 싸움입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예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이제 살아가겠죠. 이렇게 믿는 성도가 마치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없는 세상처럼 되어가는 모습, 다 이 사울의 죄악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모습 보여주시며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이 크게 19장이 네 장면으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윗의 고난, 참 하나님 교회의 핍박. 1절부터 7절까지가 첫 장면입니다. 사울이 모든 신하들에게 명하여 다윗을 죽이라고 명합니다. 이때 요나단이 다윗을 숨기고 살려주죠.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장면,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인데 사울이 악신이 들려서 단창으로 다윗을 직접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다윗이 이를 피하고 도망쳐가죠. 세 번째 장면은 11절에서 17절. 사울이 다윗의 집에까지 사자들을 보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이때 사울의 딸 그리고 다윗의 아내가 된 미갈이 아버지 사울을 속이고 다윗을 피하여 또 도망쳐가게 하죠. 마지막 네 번째 장면은 18절에서 24절. 다윗이 이번에는 사무엘에게로 도망치고요. 사무엘과 함께 선지자들의 무리 속으로 피해가요. 그런데 그곳에까지 사울의 신하들이 잡으러 오고 사울의 신하들과 사울왕까지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이에 다윗이 또 도망쳐 피하여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들을 계속해서 보면 다윗에게서는 어떤 모습만 보이죠? 영어로 하면 fled and escaped. 도망쳐 피하여 가는 고난과 핍박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한번 고난과 핍박을 받고 피하여 도망쳐 갔는데 또 다른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것도 더 커져갑니다. 앞으로 1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 고난과 핍박은 계속되고 더 커져가요. 고난의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가 지나니까 또 다른 게 찾아와요. 세상적으로만 보면, 정말 세상적인 눈으로만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버리신 자 같습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아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라면서 고난이 끝이 없이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이 버리신 자 아닌가?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지만 그 다윗의 삶에 숨겨진 또 다른 현실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데 고난 중에 함께 하십니다. 고난 중에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고난이 없어져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아니라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알려주셨죠? 여러 가지로 알려주시는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 미가를 통해 그리고 마침내 성령님을 통해 대적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지키시고 건지시고 보존해 가세요. 대적 사울이 건들지도 못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자기 백성을 믿음 안에서 지키고 보존해 가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왕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죠.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아니 하나님이 대적 사울 하나 그 자리에서 죽이시고 다윗을 바로 왕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면 될 거를 왜 이렇게 하나님도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계속해서 고난과 핍박의 길을 가게 하시는가 하는 질문이 생기지 않나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아들이었다면 그 대적 하나 죽이고 바로 그 아들 왕으로 세우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된 삶에서 건져내셨는데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안 하십니다. 고난의 여정을 거쳐가게 하세요. 물이 없는 곳, 떡이 없는 곳, 대적을 만나는 곳 끊임없이 거쳐가게 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나요? 계속되는 고난을 거쳐가게 하십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전체 말씀, 전체 복음에서 알려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끊임없이 거쳐가야 했던 모든 고난과 핍박의 과정을 통해 보면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기쁘신 뜻이 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아들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다윗은 이러한 끊임없는 고난과 핍박을 통해 하나님께로 피하여 가는 법을 배워갑니다. 세상 문제 해결하려고 또 다른 세상으로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피하여 가게 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요. 다윗의 믿음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정금같이 연단해 가십니다. 모래 위에 서게 하지 않으시고 반석 대신 하나님 위에 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다윗이 많은 시편을 썼던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의 믿음이 더욱 자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욱 중요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었어요. 왜 이러한 고난을 거쳐가야 되느냐. 볼까요? 이러한 다윗의 삶을 통해 오실 예수님의 삶을 미리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 삶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다윗을 통해 드러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도 이 땅에서는 머리 둘 것도 없이 고난과 핍박의 삶을 통해 영광에 이르시고 왕의 보좌에 앉으시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다윗의 고난 그리고 다윗과 같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난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그저 세상적으로 육체적인 눈으로만 보서는 안 되고 다윗의 고난도 그렇게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그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삶을 통해 증거하시는 예수님을 봐야 되고요. 또한 예수님 안에서 같은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복된 현실을 발견해야 돼요. 말씀을 깨닫는 것도 보이는 것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현실, 한 고난이 지나갔는데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는 현실, 그것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믿음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지켜지고 보존되어 영광에 이른 것 같이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 중에서도 지켜지고 보존되어 천국 영광에 이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잠시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영혼과 우리 믿음을 지키시고 보존하셔서 마침내 예수님이 이루신 그 영광에 다 이르게 하실 거예요. 그날까지 하나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 삶에서 특별히 고난 속에서 이뤄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다윗을 하나님께로 피하여 가게 하셨듯 저와 여러분도 잠시 받는 고난들을 통해 예수님께로 늘 피하여 가게 하시고 끊임없이 예수님과 교제 나누며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이 그려오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 믿음까지 이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까지 불러 모으신 거 아닌가요? 그뿐 아니라 또 피해가게 하신 곳이 있죠.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천국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천국으로 피해가게 하시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에서 자라가게 하십니다. 고난 중에 이것이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 성도들만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절에서 7절까지 첫 장면에서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사건에서도 이걸 봤지만 두 번째 장면인 8절에서 10절에서도 이 현실이 또 보여져요. 우리가 8절과 10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에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자, 앞서 1절에서 7절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 요나단이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나아가서 자기 아버지 사울한테 무죄한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하느냐고 죄를 선포했죠. 그때 사울이 어땠죠? 잠시 돌이켰어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했고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궁으로 돌아와 사울왕 앞에서 사울왕을 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어서 다윗이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와요. 이때 사울왕에게 또 악신이 들고요. 그래서 다윗이 악신이 떠나가게 하려고 또 사울왕 앞에 나가서 수금을 연주하게 되는데 사울왕에게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가 또 일어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어요. 몇 번째죠?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한 게 18장에도 나오죠. 사울왕의 악신이 들고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한 적이 18장에도 나오는데 똑같은 사건이 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다시 사울의 창에서 다윗을 건져주시고요. 다윗이 사울왕에게서 도망쳐 피해갑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를 깼어요. 왜? 또다시 다윗이 높아지고 자신이 낮아지니까. 미움과 분노가 다시 일어나 무죄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세 구절을 잘 보시면은요, 서로 평행구처럼 연결이 되어서 보여지는 구절이에요. 이렇게 한 구절이 있으면 같은 패턴으로 또 다른 구절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하고 9절과 10절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냐면 잘 보세요. 다윗이 원수 블레셋을 물리치자 블레셋 백성들이 다윗 앞에서 도망쳐요. 그렇죠? 다윗이 원수 블레셋을 도륙하고 더 죽이려고 하자 블레셋 백성들이 다윗 앞에서 도망칩니다. 그런데 9절과 10절을 보면 그 패턴으로 이번에는 사울이 다윗을 원수처럼 여기고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자 누가 도망쳐요? 다윗이 사울 앞에서 도망쳐요. 왜 이 두 사건을 평행구처럼 보여주시는 걸까요? 이 모습이 너무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8절은 말이 되는데 9절과 10절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쳐서 대적 블레셋이 원수처럼 여겨지고 도망쳐가고 한 것은 말이 되죠. 하나님 나라가 사랑의 나라와 싸우는 거니까. 그런데 두 번째 사건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될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서 한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울이 자기 형제 다윗을 형제처럼 여기며 사랑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원수처럼 여기고 미워하며 죽이려 하고 있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교회 안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당시에 교회의 목자였던 사울이 자기가 높아지려고 자기가 낮아지는 걸 견디지 못하고 그 다윗을 자기 대적과 원수처럼 여기고 죽이려 하고 있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다른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교회 안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하나님 왕국과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너무나 말이 되지 않나요? 그런데 일어났고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물론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왕국, 자기 교회를 세우려는 거짓 싹꾼 목자였고 가짜 성도였고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대적과 원수처럼 여기고 끊임없이 죽이며 살았기 때문에 비록 교회 안에는 들어와 있었지만 참 성도가 아니었죠. 하나님께 속한 다윗에게도 하나님께 하듯 똑같이 했던 거예요. 이 땅의 유형교회니까 가능한 모습이죠. 이 땅의 유형교회 안에도 참교회가 거짓교회에 의해 핍박을 받고요. 참성도가 거짓성도에 의해 핍박을 받는 일이 있고요. 아니 참성도라고 해도 이러한 사울과 같은 죄성으로 인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 오실 때에도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나요?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세상에, 한국에, 뭐 미국 땅에 오셨나요? 아니에요. 당시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참 목자왕,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당시의 유대인들과 그 지도자들이, 그 목자들이 예수님을 자기 대적과 원수처럼 여기고 미워하며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떤 자들이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자들이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그 하나님을 미워하고 분노하며 죽여요. 이것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창을 던져 죽이는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자기들의 대적과 원수처럼 여기고 끊임없이 죽이고 살았음이 드러나는 거죠.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자기 배를 섬겼다. 배, 이 배예요. 세상 유익 위해 자기들의 왕국 세우며 하나님을 이용하며 살아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겉모습은 교회인데 교회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유익을 위하는 바벨탑을 쌓아갔다는 거죠. 이것이 사울의 왕국의 모습이었고요. 아니 우리 모든 죄인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어 살아가고자 하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어 살아가는 것이라. 아무리 교회라고 해도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면, 세상이 목적이고 세상처럼 되고자 하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그런 죄악이 사울과 사울의 왕국에서 보여지고 지금의 교회와 믿는 자고 하는 자들 안에도, 아니 우리의 죄성 가운데서 보여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사무엘서에서 보여주신 이스라엘의 모습, 사울과 사울의 왕국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순종이 없는 제사만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주셨죠? 제사는 있는데 순종이 없어요. 종교적인 습관만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 제사도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드리는 제사였죠. 자기들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려는 모습이 없습니다. 즉 예배의 대상도 하나님이 아니고 사울은 자기의 영광이 높아지는 것, 자기가 승리하는 거기에만 있었죠. 사무엘 기다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 제사 드렸어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었지.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찾고 구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열심과 정성은 있었어요. 야, 저기 어디예요? 그 성막에 가서 언약궤를 끌어오는 열심. 왜? 자기들 전쟁 승리하려고. 하나님을 멋대로 가져다가 이용해서 자기들 이기려고. 그 열심과 정성은 있어요. 거기다가 환호와 열광도 있었어요. 그 교회 안에 예배 드릴 때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막 난리 났잖아요. 환호하고 열광하고 다 있어요. 그런데 모든 목적은 자기들의 세상 유익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은가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의 교회로 세워졌는데 우리 교회도 우리 각 성도도 전하는 말씀이나 모든 사역에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의 말씀이나 그 기쁘신 뜻을 찾고 분별하려는 모습도 없으면 예수님의 참 나라인 천국이 아니라 온통 이 세상만이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상관도 없이 열심과 정성만 주장하면 말씀하고는 상관없는 열광과 환호만 있으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이는 체험만 따라가면 그저 자기 소견을 따라 이 세상을 얻으려는 목적으로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그래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뜻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나 천국 소망이 요만큼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래서 다 우리의 믿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창으로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과 목자가 되는 게 싫은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세상 성공이 교회의 목표고 우리 자신의 성공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울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실제로 하나님을 대적과 원수처럼 여기고 예수님 죽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교회가 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예수님께 창을 던져 죽이려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형제 여러분. 우리는 사울보다 나은 자들일까요? 사울을 보면서 아 이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이야 라고 생각되시나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더 나은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지켜주실 뿐이지.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울과 같은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삶, 우리 교회의 참 왕과 목자는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늘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키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왕국이 되는 것. 눈 깜짝할 사이게 돼요. 예수님의 왕국을 싸우는 것. 싸워야 합니다. 겸손히 말씀으로 나와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믿는 것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이 싸움이 없으면 순식간에 우리는 사람의 왕국으로 가요.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열망으로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도 거기서 오는 신밖에는 우리 자신을 죄에서 지켜줄 게 없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우리 교회와 각 성도들의 삶에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돼요. 뭐냐? 만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참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고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래서 사람의 왕국이 아니라 예수님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싸움이 있을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우리 사이에서도 서로 주는 고난과 핍박, 미움, 시기 있을 거예요. 하나됨을 이루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왜? 사울과 같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때때로 미워하고 대적처럼 여기고 원수처럼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사람의 생각, 세상 진리, 자기소견을 가지고 복음이나 교회 사역이나 대적하고 우리를 참믿음에서 떠나 사람의 소견대로 가도록 영적으로 핍박하는 모습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 대신 다른 것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려는 유혹도 있을 겁니다. 이 땅의 교회에서는 이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교회가 완성되기까지는 이 땅의 교회를 뭐라고 부르죠? 전투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예요. 사울과 다윗의 싸움. 아니 우리 안에도 사울과 같은 옛사람의 죄악과 다윗과 같은 세 사람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고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를 분명히 확인하고 가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혹시 사울처럼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 속에 때때로 속하여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다윗처럼 올바른 믿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인해 핍박을 받는 자들 속에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은가? 우리도 때때로 우리 죄성으로 인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기도 갔다, 여기도 갔다. 그때마다 계속해서 돌이켜 예수님의 교회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교회로 우리 자신을 세우고 이 교회를 세우고 살아가려고 하면 분명히 고난과 핍박이 다윗처럼 있을 거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것도 멀리 있지 않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원수가 누구라고 하셨죠? 자기 집안 식구라고 하셨어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 왕국을 세워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려는 자들로부터 분명히 고난과 핍박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분명히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장면 잘 보시면은요. 사울과 다윗의 싸움인데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어떤 사울이에요? 악신이 든 사울. 다윗은 어떤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신,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은 다윗. 즉, 이 싸움은 그저 사울과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그 배경에 악신과 성령님, 즉 사단과 하나님의 싸움이 꼭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악신이 든 사울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건들지도 못하게 지키고 건지시고 보존하시며 끊임없이 피할 길을 내어주세요. 누구에게로 피하라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하여 하나님께로 피하여 가게 하시고요. 그래서 다윗의 믿음을 굳게 지켜주시고 결국은 믿음을 지킨 자로 영광에까지 가게 하십니다. 반대로 사울은 계속해서 멸망으로 가게 하시고 낮추시고 마침내 심판하세요. 세상적인 영광을 구하다가 심판으로 가요. 우리의 싸움도 끝까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건지시고 보존해 가심을 보라고 하십니다. 성녀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찾아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피하여 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예수님과 교제 나누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그 교제 속에서 더욱 정금같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인 천국으로 우리들을 피해가게 하시고 천국 소망으로 인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에 속한 하나님 아들들로 우리 자신을 발견하며 끝까지 하나님 예배하며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께로 피하여 이 예배에 나와 계신 이 자체가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이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할 일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라. 어떤 고난이나 핍박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께로 피하고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로 피하고 예수님의 피와 의의 공로만을 붙들고 하나님 예배하다가 천국 영광에 이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누가 싸워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 예수님이 싸우신다고 하세요. 아니, 이미 싸우셨고 승리하셨어요. 분명히 우리는 천국 영광으로 갑니다. 이로써 우리도 다윗처럼 예수님 삶에 참여하여 예수님이 앞서가신 길을 가게 하시며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시죠? 언제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고난이 없어질 때? 고난을 다 없애주실 때 기뻐하라고 하셨나요? 안 그러셨어요. 고난이 다 없어져서 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내가 기쁘게 간증해야지 이렇게 하라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고난 중에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으로 기뻐하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이 찾아올 때 기뻐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때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내 눈물이나 내 외로움이나 내 고통에는 관심이 없어서 고난을 없애주시는 게, 없애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을 통해 더 큰 선을 이루시고 결국 예수님 닮은 삶에서 예수님이 이르신 영광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이 지극히 큰 영광을 이뤄가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잠시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든지, 아니 너희 삶의 죽음이 바로 앞에 와있다고 해도 예수님께로 끝까지 피하고 그 날개 아래서 너희의 피난처를 삼고 천국 소망으로 이기고 인내하며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서 고난도 핍박도 사망도 사단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의의 공로로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죄, 사망, 사단, 심판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 영광에 다 이를 거예요. 그날까지 예수님만이 내 피난처라 고백하시며 담대히 우리보다 앞서 우리의 길을 가주신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 끝까지 예배하시며 인내로서 여러분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라는 것을 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르신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에도 함께 참여되어야 하리라 하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고 우리에게도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우리 삶을 의탁하며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예수님 닮아가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3장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